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게 나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계시록과 구약 사사기입니다.
5장. 나는 또 보좌에 앉아계신 분의 오른손에 안팎으로 글이 쓰인 두루마리가 들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일곱 개의 도장을 찍어 봉에 놓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보니 큰 권능을 가진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봉인들을 떼고 두루마리를 열 만한 이가 누구냐? 그러나 하늘에도 땅 위에도 땅 속에도 두루마리를 열거나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는 두루마리를 열거나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아무도 찾을 수 없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때의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 말하였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유다 가문에서 나온 사자하고 다윗의 위대한 후손이 이기셨습니다. 그분은 일곱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여실 수 있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 앞 한가운데에 어린 양이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어린 양은 내 생물과 장로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죽임을 당한 적이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분께는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었습니다. 그 일곱 뿔과 눈은 온 땅에 내보낸 하나님의 일곱 영들입니다. 그 어린 양은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 다가가서 그분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아들었을 때 내 생물과 스물네 장로들은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각기 하프를 가졌고 향이 가득 들어있는 금향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들은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당신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당신은 죽임을 당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당신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그들을 한 왕국으로 이루시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 위에서 다스릴 것입니다. 나는 또 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가 너무 많아서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큰 소리로 노래하였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영예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나는 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영예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토록 받으시옵소서. 내 생물이 아멘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사사함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죄 없으신 주 독생자 하나님 보좌를 떠나 죄악된 땅에 오셨네. 세상 죄 지신 어린 양, 오 어린 양, 귀한 어린 양,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보혈로 씻으소서. 예수님 귀한 어린 양,
오 어린 양,
오 어린 양, 귀한 어린 양, 주님을 사랑합니다. 겸손하신 왕 주 예수 사람들은 조롱했네 우리를 사랑하신 주 십자가에 못 박았네
3절
죽어야 할 이 죄인을 주님께로 이끄셨네 주 지팡이 막대기로 어린 양 인도하시네
다 같이 고백할까요?
오 어린 양 귀한 어린 양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보혈로 씻으소서 예수님 귀한
우리 오른손 들고 고백합시다
오 어린 양 귀한 어린 양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보혈로 씻으소서
주의 양
주의 양 되게 하소서
사사기 제4장 예후시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소를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내주셨다. 그의 군 주의관은 이방인의 땅 하루스에서 사는 시스라였다. 야빈은 철병고 900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 울부짖었다. 그때 이스라엘의 사사는 라피도스 아내인 예언자 드보라였다. 그가 에브라임 산간지방인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곤 하였다. 하루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납달리의 게데스에서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만 명을 이끌고 다볼 산으로 가거라. 야빈의 군 지휘관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와 그의 많은 군대를 기송 강가로 끌어들여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바락이 드보라에게 대답하였다. 그대가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지만 그대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소. 그러자 드보라는 내가 반드시 장군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시스라를 한 여자의 손에 내주실 것이니 장군께서는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를 게데스로 불러 모았다. 바락이 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쳐올라갔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떠났다. 그런데 모세의 장인 호바스 자손 가운데 헤벨이라고 하는 겐 사람이 동족을 떠나 게데스 부근에 있는 사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장막을 치고 살았다. 시스라는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으로 올라갔다는 소식을 전하에 듣고 그의 전 병력 곧 900대의 철병거와 그가 거느린 온 군대를 이방인의 땅 하루스에서 기손 강가로 불러 모았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하였다. 자, 가십시오. 오늘이 바로 주님께서 시스라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신 날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 서서 싸우러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락은 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다볼산에서 찾으러 갔다. 주님께서 시스라와 그가 거느린 모든 철병거와 온 군대를 바락 앞에서 칼날에 패하게 하시니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뛰어 도망쳤다. 바락은 그 병거들과 군대를 이방인의 땅 하로세대까지 뒤쫓았다. 시스라의 온 군대는 칼날에 쓰러져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시스라는 뛰어서 겐 사람 헤베르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쳤다. 하소로왕 야빈과 겐사람 헤베르 가문과는 서로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기 때문이다. 야엘이 나가서 시스라를 맞으며 들어오십시오, 높으신 어른,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두려워하실 것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시스라가 그의 장막으로 들어오자 야엘이 그를 이불로 덮어주었다. 내가 목이 마르니 물 좀 마시게 하여 주시오 하고 시스라가 간절히 청하자 야엘이 우유가 든 가죽 부대를 열어 마시게 하고는 다시 그를 덮어주었다. 시스라가 그에게 장막 어귀에 서 있다가 만약 누가 와서 여기에 낯선 사람이 있느냐고 묻거든 없다고 대답하여 주시오 하고 부탁하였다. 시스라는 지쳐서 깊이 잠이 들었다. 헤베르 아내 야엘은 장막 말뚝을 가져와서 망치를 손에 들고 가만히 그에게 다가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았다. 그 말뚝이 관자놀이를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죽었다. 바로 그때 바락이 시스라를 뒤쫓고 있었다.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으며 그에게 말하였다. 어서 들어가십시오. 장군님께서 찾고 계신 사람을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락이 그의 장막으로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죽어 쓰러져 있고 그의 관자놀이에는 말뚝이 박혀 있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날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가나안 왕 야빈을 굴복시키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점점 더 강력하게 가나안 왕 야빈을 억압하였고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멸망시켰다. 요한복음은 다음과 같은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태초에 계신 말씀, 곧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강좌는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확신을 여러분에게 심어줄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께 여쭈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에게서 드러나게 하려고 일어난 것이다. 우리는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이제 밤이 다가올 터인데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 침으로 흙을 개어 그것을 눈먼 사람의 눈에 바르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사람은 가서 씻고 앞을 볼 수 있게 되어 돌아왔다. 그의 이웃들과 전에 그 사람을 구경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아닌가? 어떤 사람들은 맞아 그 사람이야 하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그 사람이 아니야 생긴 모습이 닮았을 뿐이야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눈멀었던 그 남자가 내가 그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다그쳐 물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 사람이 어디 있소? 모르겠습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이 내용은 요한복음에서 정선에서 쓰고 있는 7편의 이적 중에서 6번째 표적으로 이 맹인은 날 때부터 소경으로 어둠에 익숙해져 있어서 빛을 소망하는 마음조차 없는 그런 어둠의 사람으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오늘 이 사건에 언급된 맹인이 예수님을 볼 수 없었듯이 날 때부터 영적으로 소경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당연히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또 이 맹인이 원해서 눈을 뜬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악한 사람들의 반응과 관계없이 주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야 했고 이것은 절대적 은혜의 행위셨습니다. 은혜란 우리 편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 가치가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전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와 함께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낮에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장차 밤이 될 때는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시기가 올 것이라는 경계도 새겨드려야만 할 중요한 신앙의 과제입니다. 우리가 조금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신 치료의 방법조차도 이 시각장애자는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마침내 광명의 천지를 보게 되고 어쩌면 바리새인들보다 더 바른 신앙 예를 갖게 된 것도 역시 복음의 능력임을 배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과제는 이 나면서부터 볼 수 없었던 사람이 눈을 뜬 것에 대한 이웃들의 반응과 숨김없이 자신이 치료받은 사실을 그대로 증언하는 구원받은 사람의 진실함을 이 사람으로부터 배웁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3절 말씀 중심으로 비극의 바른 이해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의 발단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하는 1절로 시작됩니다. 마치 우리 인생길을 가는 것 같이 좋은 일, 굳은 일은 누구에게나 예고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다는 삶의 일반적인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2절인데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공부하고 배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전의 시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쉬운 것을 봅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물었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라는 질문은 사람들의 불행이 죄로 인하여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불행하게 된 원인이 되는 죄가 구체적으로는 당시나 오늘의 시대에나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지적하는 것처럼 모든 불행이 죄값이라는 것은 신앙의 세계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모든 불행이 죄로 인해서라고 한다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 야고보서 1장 2절이나 너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들은 설명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오늘 말씀과 더불어 상고해야 할 성경은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하는 신명기 24장 16절이나 열왕기 하 14장 6절 그리고 역대하 25장 4절이나 예레미야 31장 29절에서 30절 에스겔서 18장 20절 등등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율법에서 역사서 선지서 대부분의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죄에 대한 형벌의 선언이십니다. 그러나 답변하시는 우리 주님의 여기에 대한 바른 이해를 듣게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3절 상반절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3절 하반절입니다. 사람들이 불행의 원인은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보다 완벽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계신 겁니다. 불행을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실 시기로 보는 견해는 인간 세상에서는 없는 논리로 오직 예수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 영생의 논리입니다. 두 번째로는 4절에서 7절 말씀 중심으로 빛이 있을 때 빛을 믿으라는 겁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반드시 어떤 일이든지 가능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그 시기는 때가 아직 낮음에 라고 말씀하시고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일과 그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시기는 때가 아직 낮음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라신 말씀입니다. 예수도께서 바로 앞에 8장에서 이미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8장 12절이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아직 낮음에라는 것은 예수도께서 함께 계시는 때를 빛으로 낮으로 표현하신데 좀 더 분명한 표현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하신 5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지금은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이기 때문에 밤인가? 아닙니다. 예수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은 육체로 하셨지만 이제는 거룩하신 성령으로 임무교대를 하셔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전히 낮이 지속되고 있고 이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신 일, 구원의 일을 비치신 성령과 더불어 감당해야만 합니다. 자신을 빛으로 선언하신 주님은 이제 이 육신의 어둠 속에 있는 시각장애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의 역사, 즉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6절인데 이러한 예수도의 행동도 이 시각장애자의 입장에서나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역시 믿음을 요구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의 테스트는 믿음의 시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7절 상반절인데 그냥 그 자리에서 낫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보이지 않는 눈으로 실로암 못에까지 가서 씻게 하신 건 역시 시각장애자에게 결코 쉬운 과제는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주석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7절 중반절인데 결국 이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보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자인 이 사람의 치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이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당연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하는 7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전적인 은혜, 즉 받을 사람의 입장이기보다는 주님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순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맹인의 형편에서 실로암 못을 찾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함에도 이 시각장애자는 순종했고 그 결과 빛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8절에서 12절 중심으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과 논쟁이 예수께서 직접 하신 것인 반면에 이 구장의 특징 중의 하나는 주님으로부터 눈뜨임을 받은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과 대부분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통해서 주는 도전은 우리 또한 신령한 눈뜨임을 받았다면 이 시각장애자였던 사람처럼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진리를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성경을 달달 외우는 바리새인들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이 사람의 답변이 더 성경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음을 보는 겁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8절에서 9절 상반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건 앞에 주변의 사람들은 당연히 의아해하며 호기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9절 하반절입니다. 이웃 사람들이 그 본래는 구걸하던 사람의 삶이 변화를 보고 놀랍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너의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10절인데 평생에 볼 수 없는 이 신기한 일에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 겁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다면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이 신기해할 정도의 변화를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의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들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11절입니다. 참 진실한 고백을 듣습니다. 조금도 더하거나 빼지도 않았고 미사여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가장 효과 있는 전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의 인생을 사람 되게 하신 예수를 증거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남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것보다 나에게 이루어진 구원의 사실을 증거하는 것보다 호소력 있는 전도는 없습니다. 이 호소력 있는 증거는 그대로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12절 상반절인데 그 사람이 구원받은 증거가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일으키고 만나보고 싶어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의 효과는 너를 그렇게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라면 나도 만나보고 싶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사사시대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는 크게 통일왕국시대와 분열왕국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통일왕국시대는 역사상 가장 번영한 시기였습니다. 이 시대는 사울왕과 다윗왕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왕의 통치기간을 포함한 주전 1095년에서 975년까지를 말합니다. 이 기간의 역사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리고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에 기록되어 있고 역대상, 역대하에도 일부 언급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통일왕국시대가 시작되기 전 수백 년 동안 사사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끌어왔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사사이면서 가장 위대했던 인물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때 이스라엘 자손은 이웃나라처럼 자기들도 왕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울이라고 하는 키가 보통 사람보다 어깨이나 더 큰 젊은이를 왕으로 세우라고 사무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람들은 사울왕 만세를 부르며 환상을 올렸습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40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게 됩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통치를 매우 잘하였습니다. 이웃나라로부터 여러 번 침략을 받았지만 곧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웃나라인 암몬, 블레셋, 모함, 에돔과 기타 족속들이 침략이 올 때도 사울은 이스라엘 군대의 선두에서 그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사울은 곧 백성 중에서 가장 영광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기가 절정에 오르자 그는 하나님의 겸손한 종이 되기보다는 교만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일을 처리했습니다. 아말렉 군대와 싸울 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군대를 치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멸망시키라고 명령하셨지만 사울은 그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로 사울을 책망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습니다. 사울은 그 후에도 얼마 동안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의 계승자로 다윗이라는 어린 목동을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다윗이야말로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인물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도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역시 우리와 같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안타깝게도 큰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에게서 은밀히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다윗은 사울로부터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사울의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수금을 타서 위로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매우 사랑해서 그에게 자기 병기를 간수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다윗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우연한 기회에 죽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공로 때문에 다윗은 백성으로부터 사울이 받은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본 사울은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다윗이 자기 왕자리를 빼앗으려 한다고 트집을 잡아 그를 죽이려고 여러 가지 음모를 꾀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는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의 깊은 우정 때문에 자기가 왕의 계승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기 아버지의 관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모로 도와주었습니다. 요나단은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에서 불행하게도 사울 왕과 함께 전사함으로써 다윗에게 왕이 될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사울이 죽자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우정을 생각해서 사울의 불쌍한 아들 이스보셋에게도 땅을 주어 다스리도록 하였습니다. 그의 통치는 7년을 계속하다가 다윗 왕이 전 이스라엘을 통일해 다스리게 되었을 때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택해 수도로 정하고 열방 중에서 가장 큰 나라로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열방의 모든 나라를 정복해서 나일강에서 유프라데스 강변까지 영토를 확장시켰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를 가르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은 하나님께 대한 그의 온전한 헌신을 잘 나타내줍니다. 이와 같은 헌신은 그가 계속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했다는 특별한 증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아무런 조건 없이 항상 순종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훌륭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컸지만 그도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아 장군 아내 바세바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에서는 바세바가 요부 형이기 때문에 먼저 다윗을 꾀했다고 하지만 성경은 이런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바세바와의 비밀스러운 관계를 정당화하기 위해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어 죽게 하고 바세바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작은 암양의 비유를 들어 다윗을 책망하게 했습니다. 이에 관한 이야기는 사무엘하 12장에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은 회개하였으나 고통은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은 이복 형제 암논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 왕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나서 왕의 자리까지 뺏으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얼마 동안 피신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의 다른 아들 아도니아가 다윗이 가장 신임하는 요압 장군의 도움을 받아 어지러운 왕국을 바로잡긴 했지만 이것도 결국 다윗 왕을 배신하는 행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악한 아들들의 손에 왕국이 넘어가기 바로 직전 다윗의 임종이 다가왔습니다. 다윗은 서로 물고 뜯으며 싸우는 아들들에게 지쳐서 평화를 사랑하는 솔로몬에게 왕국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 왕의 통치는 40년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솔로몬 왕의 통치는 그 아버지의 통치하는 매우 대조적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통치하는 동안에는 언제나 전쟁이 계속되었지만 솔로몬 왕의 통치 기간에는 평화가 지속되었습니다. 솔로몬은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 부귀와 영화를 구하는 대신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 세 가지를 모두 다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너무나 유명해서 지금까지도 되도록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는 3천 개의 자문을 남겼습니다. 1,005편의 시가를 썼습니다. 이러한 그의 지혜는 세 권의 책으로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이 책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통치하던 기간은 정치적으로도 이스라엘의 힘을 온 세상에 과시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했습니다. 솔로몬을 헤아릴 수 없는 부귀는 오늘날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1,400개의 병거와 12,000명의 마병을 거느릴 만큼 많은 재산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업적은 그와 같은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까지는 백성이 성막에서 예배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야말로 역사상 어떤 건물로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7년 반에 걸쳐 18만 3천 명이 동원되어 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거대한 부귀는 결과적으로 불행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온갖 종류의 쾌락을 맛보았습니다.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나쁜 것은 우상 숭배를 했다는 점입니다. 솔로몬이 취한 여자들의 대부분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는 그 여자들의 마음에 들도록 우상 숭배를 허락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기가 향락을 누리는 비용을 백성에게서 착취했습니다. 세금을 몇 배씩 과중하게 부과시켰습니다. 이런 일들은 백성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혜와 부로 시작된 그의 통치가 술과 여자와 노래로 끝날 무렵에는 그 자신도 환멸을 느꼈고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방탕한 생활은 유대했던 왕국의 분열의 씨를 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영원한 나라에서 아버지 보좌 곁에 있게 될 그날을 기다립니다. 이 방송을 통해 아버지의 나라가 힘있게 널리 확장되어 아버지께 크신 영광을 돌려드리고 저희 안에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낮은 곳까지 내려와 모든 것을 내어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